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왔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고마움을 아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흙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상당히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이렇게 행동하실 줄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도 없고 정성을 들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다고 자기 따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몇 가지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당사자한테 오히려 뒤엎음을 당하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편리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리고 하나님의 법에 보면 재물을 바쳐라 했는데 이 재물을 먼 길을 끌고 올라오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대량 생산으로 양과 염소 재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만 들고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양 바치고 싶으면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싶으면 염소 바쳐서 현장에서 바꿔서 재물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현장에 통하는 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한국 돈 같으면 그 달러를 바꾸든지, 유럽 가면 유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사라 매매가 다 누굴 위하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와 경제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당사자한테는 뒤엎음을 당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흙으로 만들었다. 굴흙이란 말은 동굴이야. 강도의 동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 하는 것은 누가 우글우글 그려야 되느냐 하면 강도만 우글 그릴 때 이 강도의 소굴이죠. 그 중에 강도가 하나 있으면 강도의 소굴을 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한 두 명 있고 나머지 한 열 명 있어도 강도의 소굴을 하지 않습니다. 열 명이면 열 명, 백 명은 백, 모두 다 강도가 될 때 그걸 전체적으로 뭐라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영광 돌리겠다고 온 사람이나 그걸 성직자한테 허락 맞고 거기서 정식으로 허락 맞고 돈을 바꾸는 환전업이나 또는 재물을 그 짐승을 파는 희생 재물을 파는 그 사람 전체 그걸 허가해 준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 이 모조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도적이고 강도 같으면 아예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거는 악마의 소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마의 종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다가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든지 이야기를 안 할 때 영적으로 이미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예, 눈이 꺼져버린 거죠. 심지어 그 로봇들을 할지라도 로봇들 하다가 전지 역려하면 눈이 바짝 인형 로봇들 만난 인형 보면 눈이 바짝 비쳐오는데 나중에 그 이제 전지 약 다 떨어지면 저 로봇은 다 눈이 싹 가버려요. 영화에 보니까 예. 그 마지막에 로봇가 용왕로 속에 들어갈 때 예, 다시 온다. I'll be back. 이렇게 소리하면서 수할자 대사가 내려가면서 눈이 빛이 싹 가버려요. 예, 죽은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가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성전에서 이런 횡포를 부르시냐 하면은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되게 하는데 너희들이 엉터리 같은 하나님 사고방식 가지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도적이라고, 강도라고 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미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영안의 눈이 끄뿍끄뿍 하다가 꺼져버렸어요. 영안의 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부의 빛이 어두워로 달라서 깜깜해져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정신 차려보이 하나님이 없더라. 그 주이죠. 정신 차려보이 하나님이 없더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연극하면 지가 예수하고 요셉하고 다 했는데 언제부터 사회에 나가 취직해가 있어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 없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의 몸체는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도둑의 소굴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강도의 소굴의 특징은 한 사람은 강도가 아니라 했죠. 아까 전체가 다 강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야 자기들끼리 장사도 잘 되고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 끊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빼놓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가정과 사회. 이거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아파트 세 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도적의 소굴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 많은 사람 보면 곡기 끊으면 간다 안 갑니까? 예? 연세 많은 사람도 곡기 끊으면 언제부터 입에 숟가락에 살려면 살이 뚝 떨어지고 장에는 장이 한 발 떨어지면 이제 들어간다 하면 아 입은 갇히는구나 하는 것처럼 언제 붙는가 숟가락에다 주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여면 뚝 떨어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사사기 이어도 쑥 떨어져 보고 아하 갔구나 이 갔구나 예. 말씀이 안 들어보면 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전 끊어졌어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 집안에 언제부터 차가운 냉기가 돌면 부부간에 냉기가 들면 부부간에 싸우지도 않아요. 예. 뭐 등 돌리는 것은 그건 저 옛날 말이고 등 돌리는 정도가 말을 안 합니다. 어이, 어이, 어이. 턱으로, 턱으로 이야기하죠. 어이, 어이. 어이, 처먹으라. 밥 있나, 처먹으라. 마 턱으로 하게. 남자는 턱으로, 여자는 발로 갖다 먹으라. 이미 그 죽은 가정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낯설게 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성전을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 도적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째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강도질을 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강도질, 도적질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마저 이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마저 이용합니다. 강도의 특징이 뭐냐? 강도의 특징이 자기가 집에 몰래 들어가서 칼 내면서 돈 내놔 할 때 절대로 그 집안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을 봐주지를 않아요. 도적질을 한다 할 때 아이고 이 도적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공납금 없는데 이 돈 가지고 이 공납금 내는 돈을 내가 한장 얼마 그 사람들 얼마나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 자정적으로 그게 도적질 돈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풍선으로 봅시다. 풍선을 보는데 그 좁은 서랍에 풍선을 그냥 바람 없는 풍선 같으면 10개, 100개 들어갑니다. 근데 풍선에다가 바람 푹 불어가지고 서랍에 집어넣으면 한 3개도 안 들어가죠. 사람 하나마다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부풀어진 풍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더 부풀려버리면 비잡아서 같이 못 살아요. 비잡아서. 남편이 자기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아내가 귀찮아요. 자기 영역을 좁히게 하니까. 남편이 만약에 그 아내가 자기 영역을 확 벌어버리면 남편이 귀찮아요. 그래서 50 넣어놓고만 니는 이대로 살아버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찮아. 사실도 내한테 자식이 하는 풍선이 내한테 귀찮아요. 두 살, 세 살 때 귀엽지요. 일곱 살 돼버리면 자기 영역을 침해합니다. 자기 풍선을 찔러요. 그러니까 상대방 풍선을 밀쳐야 된다고요. 힘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공식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이름 덩쳐먹고 밥 먹고 살자. 논리가 맞잖아요. 뭔 들었습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두 번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덩쳐먹고 내 먹고 살자. 그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내가 강도질을 하는 그 아파트 주민은 좋으신 분이다. 그럼 내가 도둑질을 해도 그 사람한테 용서 빌면 그 사람이 용서해준다. 그래서 세 번째, 난 그 집에 난 단골로 도둑질 하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바로 신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신을 유혹해요. 신이 뭘 원하고 있는 걸 압니다. 죄를 용서해야겠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에게 죄를 유발해서 자기에게 신이 찾아오도록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신이 용서해줘도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될 때 그때 발목을 잡아요. 주여, 내가 죄 짓는 이유가 내가 이 내 일자리가 내가 벌이가 신창아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 주님께서 죄 짓는 건 내 싫지요. 주님께서 보기 싫다면 나에게 든든하게 수입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싫어하는 내 도둑질 안 할 테니까 나에게 해달라. 인간의 그 태어난 그 심보가 교회 간다고 달라질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미국의 인디언들이 도수리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미리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는 그 사리 같은 데 딱 구덩이 파놓고 사리가 딱 덮습니다. 덮고 난 뒤에 그 사리 위에다가 엉기석한 사리 위에다가 그 독수리가 좋아하는 그 먹잇감을 딱 넣어요. 넣고 난 뒤에 주로 피를 내죠. 피를 내고 먹잇감 넣고 자기는 구덩이 파놓고 구덩이 파에 뒤에 그 사리 밑에 딱 그물 밑에 숨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런 유인 작전밖에 없거든요. 하늘 날던 독수리가 자기의 그 좋아하는 먹잇감하고 쑥 내려올 때 먹이를 한창 쪼아먹고 정신없이 식탐에 빠져있을 때 그때 발목을 딱 잡아버리면 그 독수리 체포 성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신의 발목을 잡아서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을 당신 쪽에서 원하는 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이름 덩쳐먹고 밥 먹고 살아도 당신은 용납하겠지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 할 줄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 심보가 되는 겁니다. 도적질 심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마음은 방금 제게 얘기한 도둑놈의 심보 말고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는 그런 심보 말고 그런 마음 없이 신을 찾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과 상대 안 하든지 신을 상대하려면 도둑놈 심보로서 상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신을 이용하는 인간들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 풍성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인간이 신을 덩쳐먹고 유혹해서 신의 약점이 뭡니까? 인간이 죄 지었을 때 아파하면서 용서한다는 거. 그 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 이름으로 환전해서 그가 생계 유지하고 신의 이름으로 재물을 희생 재물을 팔아먹고 그걸 따뜻하게 성전 안에서 그걸 팔아먹으면서 아따 오늘 또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밥 먹었다 라고 하는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 두 가지 다가 아닌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덩쳐먹고 싶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덩쳐먹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뭘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부터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부터 우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예수님 죽고 우리 죽습니다. 자, 왜 죽는가부터 이야기 시작합시다. 왜 죽는가부터 이야기 시작합시다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예수 하나님을 등쳐먹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복음을 아는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까? 우리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영역 가지고 들이대니까 더 이상 등쳐먹을 게 없죠. 예. 풍성 부터 자기 풍선 나라는 풍선을 부풀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라는 게 바늘 갖고 있다가 풍선을 팍질 빵 하고 터뜨려가지고 당신은 죽은 자요 딱 시작하니까 살고 왔는데 죽은 자로 하니까 기겁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인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죽여버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래 묻는단 말이죠. 당신이 못 사는 것은 기도 못해서 못 삽니다. 이건 기존교회고. 당신이 기도나 열심히나 봉사를 안 해서 이런 지지를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존교회고. 복음전하는 교회는 당신이 살고자 한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당신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을 덜쳐먹어야 됩니다. 도둑놈입니다. 이래 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될 텐데. 나는 왜 못 삽니까? 죽어 마땅하거든.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지금보다 행패에 나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사람들 눈에 엎어치는 예수님의 행동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요새 신학자나 목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뭐냐 인간으로 봐요. 예. 우리가 같은지 좀 다른 인간이 보지 하나님 자신은 안 봐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이 지금 상을 얻고 있다고, 상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 어린아이 유치원 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 예, 그 하나님이 바로 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어릴 때 아주 꿈을 꾸면서 상상하면서 마치 왕자님처럼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주 멋있는 인물 잘생긴 그 하나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 어와 있다. 지금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에서 횡포 부리시는 그분이 정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 미친 듯이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딜레마가 뭐냐 하면 점점 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내가 못 살고, 이렇게 처참하게 늙어갈 줄은 꿈에도 못 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꾸미려면, 이때 보톡스 해야 됩니다. 예. 팍팍 해야 돼요. 예. 터질까 봐 팍팍 해야 되는데. 사람의 진정 아름다움은 자기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일에 매진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놀면 그 아름다움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 일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상을 얻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위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진리만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리만을 위하여 살고 진리만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무서울 게 없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의자를 뒤엎고 상을 뒤엎을 때 다른 사람들 의식했겠습니까? 아버지만 의식하죠. 진리만 의식하죠. 진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리예요. 내 목숨을 연연하면 그건 진리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목숨도 집어넣어볼 정도 같으면 그게 진리 안 사람이에요. 살기 연연하면 그거는 비겁한 거고 그 비겁한 사람은 반드시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살기 연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기의 과학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은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요.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애를 얻고 애 찾는다고 애를 헤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애를 찾는다고 우리 애 어딨노? 바둘도 신고하고 나한테 얻고 신고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딨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나와 연관된 게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진리예요. 상을 엎으시고 내 앞에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는 그분의 소유가 나란 말이죠. 그분의 소유가. 근데 사람은 나와 관련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자꾸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왜 일반 민중들과 서민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예배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욕도 얼어먹어가면서 여기서 또 제사 정성드린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신을 찾느냐.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뒤엎어놔도 예수님 가고 난 뒤에 다시 의자 똑바로 하고 똑바로 다시 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 인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진리됨을, 진리가 무엇인가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왜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왜 신을 찾는가? 그거는 자기 앞에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랬죠. 그를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악마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겁내는 악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악마를 공포에 몰아넣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 예수님 떴다 하면 마귀나라에 비상 걸립니다. 악마가 무서워하는 사람, 그 바울과 예수겠죠. 귀신이 고백했으니까. 왜 예수님과 바울이 마귀나라에서 그렇게 마귀나라를 겁나게 만들고 악마를 겁내게 공포로 몰아넣는가? 예수님과 바울은요,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일종의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마귀가 무서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마귀로서는 웃고 있다. 인간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시작됩니다.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이 여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이불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 몸이 벗었다. 벗은 줄 알았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눈이 밝아지는 것이 뭐한테 소비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치중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 자기한테는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꺼진 거예요. 사실은 완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가고 이제 자기 자신만 신경 쓰고 있다. 자기 자신만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 이거예요.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내가 내 몸이 뭔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래요. 이 낯설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벌거벗어 부끄러웠는데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옆에 또 어떤 남자가 볼 때 또 아담이 볼 때 하하 보니까 그 여자도 벌거벗었거든요. 벌거벗으니까 둘 다 보면 뭐가 차이가 나더라 말이죠. 차이 나니까 그 차이 난 그 대목을 치마로 만들어가지고 가린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면 임시적으로는 정상이 되겠죠. 하지만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여전히 자기 관심이 자기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적인 것에서 숨어있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것에만 헤헤거리고 큰 소리 치지 영적인 것에 더 초월하는 곳에 그 다음부터는 숨어 다니는 그런 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화 있고 뭐가 나무 이거 청하 이거 썼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둘 다 심화 입을 때 둘 다 뭐가 나무 숲속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공포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도 낯설고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꾸 부끄러운 것을 자꾸 이거 감추는 그런 애써 그런 노릇을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자기한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떼고 더 입히고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주의를 갖고 성전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을 찾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부끄럽다. 나는 눈이 밝았으니까 부끄럽다.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뭔가 두렵다. 겁난다. 공포스럽다. 나는 내 몸 하나, 내 목숨 하나 추스르기도 나는 지금 힘들다. 난 남 돌아볼 겨를이 없다. 왜? 내 몸도 못 추스르겠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임신 유지할까? 체면 유지할까? 뭐로 덮으면 내가 남한테 잘 갖다 써야 될까?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웃고 있네요. 맨날 해도 마귀는 그 뭐 겁 하나도 안 냅니다. 눈이 밝아가지고 마귀가 노렸던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결국 인간은 인간의 옷이라 하는 것은 환자복입니다. 병들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가는 레슬러고, 권투 선수고, 뭐 운동 선수고, 애는 잘 나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하도 사람이 병들면요. 집 가는 애들도 예, 조롱합니다. 병들면. 늙고 병들면 조롱해요. 노인네들 길 가는 아들 담배 피우면 뭐라 하면 아들이 웃어요. 영감대 집에 가서 안 돼 입이라고 뭐 와타하네 이렇게 합니다. 늙고 병들면 자기가 얼마나 왕년에 잘 나느냐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봅니다. 이미 인간은 마귀복이 이미 인간은 병들었어요. 예.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컷을 쳐봐야 마귀는 웃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신을 찾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수치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마귀가 겁내는, 마귀가 도리어 겁을 내버리는, 수치가 없는 인간인 이상 마귀가 겁내버리는 사도 바울과 주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할례를 행하면 더 이상 수치가 없는 거예요. 고추 끝을 따버리면 더 이상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마귀 앞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말고 두려움 느끼지 말고 죽음이 오더라도 겁낼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인간에게 사랑이고 자유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마저 이용해서 자기 힘을 키우려고 진짜 하나님마저 유혹하고 이렇게 이런 짓 하는데 그런 거 해봐야 그거는 도둑놈이고 그거는 강도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아예 없애는 건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수치를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힘을 얻고자 자꾸 달라요.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줘.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그런다고 해서 공포심이 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젊어지게 없어서 청춘을 돌려주어서 그럼 라오나한테 이야기해. 청춘을 청춘을 어떻게 돌립니까? 청춘을 예? 아이고 목사님 청춘을 돌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청춘 돌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술집에 가서 청춘을 돌다 노려버리잖아. 그 대신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들의 신앙이 종교가 뭐냐? 청춘을 돌려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흉내내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요. 그들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다소나마 객기를 부리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객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는 그 수치 방법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할례를 행하면 피를 내면 하셔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할 때 죽이버리소! 죽이세요! 할 때 우리의 수치도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칼을 대겠다. 칼을 대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칼을 대서 그리버리세요. 저를. 이 골치 아픈 나를 죽여버리시면. 이 할례가 수치를 굴러가는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몸이 죽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장례 치른 바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너의 육체로, 육체의 수치로 봐요. 육체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셨느니라. 십자가로서 살려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것 주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다 축복해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떼기를 해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교회고 복음을 아는 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음을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당신도 이미 죽은 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마저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도 산 자가 되듯이 이 세상에서 당신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산 자 소에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이 전하는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터 입을 다물고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이 용해 먹듯이, 남한테 도둑질 해듯이, 하나님마저 도둑질 하려고 넙죽대다가, 니 죽으라 하는 소리 듣고, 길거리라 도망쳐서 안 나온 거예요. 살라고. 아유, 나 지금 죽을 때 안 됩니다. 도망쳐, 살기 도망쳐서 버렸어요. 니 이래 와서 매일 죽어라고 했는데, 나 아직 죽을 나야 내 심장 도망쳐 버린 거예요. 죽는 게 살아있는 길인데, 그게. 죽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쳤지, 진을 위해서 목숨 바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너,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있지? 언제, 나와 관련된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관련된 분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지, 니는 니가 알아서 한다. 아닙니다. 우리와 관련된 분은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이 많다고 짓궂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 나이 많지 지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나이 많은 거예요. 자기 거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하나님을 자꾸 상상의 구름 위에 있는 점잖은 할아버지 얘기는데 진짜 하나님은 의자를 뒤엎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자꾸 구름 위에서 점잖은 분 상상하지만 산타클로스 상상하지 마세요. 의자를 뒤엎는 거예요. 이 도둑에 속으라. 교회에서 다단계하고 그게 뭐니까 그게 예? 교회에서 다단계하고 뭐 판축하고 난리지고 단골하고 그런 하는 말이 좋게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이름 덩쳐먹고 교회 이름 덩쳐먹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덩쳐먹자.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외쳐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남은 여생을 보장받으라고 해요. 나 호봉서 왜 올린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바리새인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산은 걸러낸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되는 자는 자기 피 만들고 돈 안 되는 자는 나가보라.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로 상상의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의자 뒤에는 진짜 육신 사람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얼굴이 너는 니 여기 있다 낯짝 비키러 예수라 낯짝 비키러 하나님이시여 나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는데 자꾸 이 피 줄줄 흘리면서 우리 같이 죽자 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라고 교회 나오는 거다 이봐 살라고 다른 하나님이 없는데 영생 천국 그건 죽어야 십자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에 어느 하나님이 자기 나라 천국 가지고 인간하고 흥정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지고 인간하고 의논하거나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실체, 천국의 본질을 양보하면서까지 천국 이어줄 의사 없습니다. 의자를 뒤엎는 이것이 천국의 능력이고 이게 천국의 모션이요 천국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는 의자 없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업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묻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에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심사에서 제사를 하는 게 어느 것이 명당자리입니까? 어느 것이 해야 하나님께서 오야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말고 김세아가 노래 부르잖아요. 이 사람도 쪼끔 저 사람도 쪼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아무 사람도 알고 너는 이미 오신 메시아 중심으로 이미 오신 아 하나님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 그걸 알고 이제는 내가 관련된 나와 관련된 내 체면과 위생 관련된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체면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것으로 관련된 나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는 게 그게 예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치가 없으면 수치가 없을 때는 벌거벗어도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면 방구정 좀 터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같이 샤워하는 것도 터야 되죠. 예. 결혼해가 쉬는 데도 하고, 쉬는 데도 불구하고, 샤워하면서 문 잠그고 해가 남편 못 알아보면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곤란하지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가운데는 너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너에게 다가가지 않냐고, 나의 것으로 너에게 다가오지 않고, 둘 사이에는, 남녀 사이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으로 이미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수치가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공포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일서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걸 내세우려 하면 그거는 공포가 되지만 이미 우리를 용납하신 분 우리를 이미 모든 수치를 십자가 피를 보고 십자가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쟤는 예수님 거야. 내 아들 거야.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용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실수와 죄도 그거는 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사랑.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버려고 도망쳤다는 게 문제지. 언제부턴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관련된 나라 생각하지 않고 나와 관련된 나만 생각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 뜰 때 하나님 보이던가요? 눈 감아도 하나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칭찬 주시라고 하는 것은 도움도 아닙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말씀처럼 구하라!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마귀한테 놀림감이 되지 말고 뭔가 두렵다, 무섭다, 겁낸다, 부끄럽다 그런 것은 내가 나 자신만 쳐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주어야 되면 나도 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뭘 해, 우리에게 뭐를 남기는가 피를 남겼죠. 뭐요? 피를 남겼죠. 예,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피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실수가 많은데도 세상에 예수의 피로 용서했다고 우리가 입을 벌리고 할 말이 많은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게 소곤소곤한 집이다 이 말이죠. 부부 사이에 방구 텄고 모든 거 텄고 사우도 같이 하고 애한테 털 것들면 못할 말이 어딨습니까? 자기가 바깥에서 실수했는 거 문제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서로 다 이야기하고 서로 보면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남들이 나를 지적해도 당신만큼 나를 알아주고 그게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랑이 신부의 어떤 죄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의 피의 용서로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인간은 강도요.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용서가 들어있지 않은 인간은 지밖에 모르는 그건 어디 가도 누굴 해도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떻게 돼도 그는 자기 풍성만 바람였는 결국은 도둑놈이 될 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자 없는 의자 없으시고 나무래고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점잖고 우리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내가 지어낸 하나님 이제는 다 찢어버리고 우리 보고 강도라고 소리치고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너희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으면 십자가 피 흘리면서 용서했노라고 더 이상 마귀한테 두려워하지 말았고 죽음에 지지 말았고 죽는 것이 겁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중얼거리면서도 하나님 참 좋다. 이제는 하나님 거구나 라는 것을 되새길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